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내려오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기도회로 나와서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생에 걸쳐서 이 책을 개정하고 또 순서들을 바꾸기도 하고 내용을 보완하여서 더욱 그 내용이 풍성하게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잘 서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 기독교 강요 책 한 권만 잘 공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로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강요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1장 5항부터 제11장 9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11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일반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이다. 그리고 5항부터 7항까지는 성경과 교부들의 주장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의 오류를 논박함. 5항은 제목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판단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옛 속담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레고리우스의 말이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우상 숭배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레고리우스가 성령의 학교에서 이에 대하여 배웠더라면 결코 그러한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고 하였으며 하박국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다같이 무익하고 거짓되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리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불경한 미신을 위해 형상을 남용한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지요.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이 확실한 원리로 결정한 것, 곧 우상은 책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주장을 예언자들이 전적으로 정죄한 것은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아는 바라고 나는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참되신 하나님과 우상을 대립시키고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대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방금 내가 위에서 인용한 몇 구절에서 이와 같은 비교가 제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한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이는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악한 일이요 거짓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사악한 일이라고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황주의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보면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마리아상이 있지요. 또 여러 성인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골 숭배도 하고 성체 숭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런 형상들 앞에서 절을 합니다.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자 하는 자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부터 이제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인식하고자 하는, 인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말합니다. 비참하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구하는 것이 거짓이요 허위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예언자들이 그렇게까지 꾸준히 이를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지요. 만약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꾸준히 정죄한 것을 보면은 우상에게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절대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어도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허망한 것이며 거짓되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는 단지 예언자들이 가르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항으로 넘어가면 교회의 교리도 우상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락텐티우스와 유세비우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쓴 글을 읽어보십시오. 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가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장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이와 마찬가지로 형상에게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오래전에 엘비라 교회 회의에서 제정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엘비라 교회 회의는 엘비라 종교회의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AD 305년 또는 306년, 여기 이제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5년, 어떤 사람은 306년 이러는데요. 어쨌든 305년 또는 306년에 엘비라에서 열린 그 종교회의입니다. 그 중에 제36장에는 교회당 안에 화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예배를 받든가 찬양받아야 할 것이 벽에 그려져서도 안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은 이 어거스틴이 다른 곳에서 바르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여기 바르로는 BC 116년부터 BC 27년까지 살았던 로마 최대 학자입니다. 바르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이에 찬동하고 확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들의 조상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거하고 그 대신 오류를 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바르로만이 이 말을 하였다면 아마 그 말은 거의 권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이방인이 어둠 속에서 더듬어 이와 같은 광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형적인 형상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외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오류를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우리를 충분히 부끄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지혜로 말한 것임을 사실 자체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말을 바로에게서 인용했지만 자신의 사상에 따라 그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오류는 형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요소, 여기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요소가 가해지자 오류가 증가된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둘째로 형상의 어리석음과 그 둔하고 불합리한 고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이 쉽게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감소되고 심지어는 파괴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둘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을 형상 이외의 다른 자료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황주의자들의 형상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수치를 느낄 줄 안다면 형상물이 무식한 자의 책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많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반박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양보하여 그러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우상을 옹호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만든 성자의 화상 또는 조상은 가장 음란한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아무라도 그들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는 마땅히 체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실로 그들의 교회에서 동정녀의 조상이라고 동정녀의 그 조각상을 말합니다. 조상, 동정녀의 조각상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라는 형상물보다는 오히려 창녀의 복장이 더 정숙하고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에게 좀 더 잘 어울리는 복장을 입힐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우상은 일종의 성결의 책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주장을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그들의 우상을 적당하게 장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상들이 일종의 거룩을 위한 책들이라는 식의 거짓 주장을 최소한 그럴듯하게라도 제시하고 싶으면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만들 때에 좀 더 정숙하게 만들도록 신경을 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죠? 아주 조약하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신경 쓰라는 이런 이제 조금 조롱이 섞인 그런 비난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 의무를 다했더라면 무식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성스러운 곳에서 신자들을 가르칠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또한 답변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교리를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을 통하여 한 공통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기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생각하여 그 눈을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마음의 주의를 성실하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지하여 다만 우상 이외에서는 배울 수 없다고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무식한 자들이란 대체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 제자로 인정하신 자들이며 하늘나라의 철학의 계시로 영광의 옷을 입힌 자들이며 또한 천국의 구원의 신비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잘 진리로 가르쳐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대상들이죠. 이제 그러한 대상들을 이제 이 교황주의자들은 그냥 무식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실로 나는 오늘날도 그러한 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된 것이 그들을 교육하기에 적합했던 그 교리를 탈취당한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무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교리를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벙어리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칼빈이 말하는 바는요.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 결과 무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임무를 자신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상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우상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다 무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이 교황주의자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그러한데도 우상이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가장 악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가면은 책이라고 했, 우상이 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배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우상에 가면은 우상이 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우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진실하게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또는 진실하게 배웠다고 하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 은으로 그렇게 많은 십자가상을 교회 도처에다 세웠겠습니까? 여기 아주 칼빈이 정말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배웠다고 한다면은 나무나 돌 같은 걸 가지고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도 걸어놓고 또 교회에도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지요.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식한 자가 되었지요. 무식한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십자가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놓고 숭배하니까 그 가톨릭 교회는 가면 갈수록 우상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지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니까 그 신앙이 대단히 이제 불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교리를 그들의 신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가서 배워라. 우상이 책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러니 사람들은 무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한 가지 교리만으로도 나무와 돌로 만든 천 개의 십자가 상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 은으로 만든 십자가 상에 저들의 마음과 눈을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8항부터 15항까지는 조각과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상의 사용과 예배 부패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항 형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격에 대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의 기원에 대한 잠언의 말은,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를 뜻합니다. 영어로 The Book of Wisdom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경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신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죽은 자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미신적으로 그 우상을 섬긴다, 숭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 왜곡된 습관이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갈망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라는 것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악의 최초의 원인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교의 저술가들이 자주 말하는 사자상을 신성시하려는 열망이 유행되기 전에 벌써 우상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에게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나일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사용하는 일이 흔히 있는 죄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홍수 위에는 세계는 새롭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들 멋대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족장이 노아를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그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홍수 심판이죠. 그 타락을 정화시킨 땅이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노아는 쓰라린 고통 없이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증거한 대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데라와 나홀은 거짓 우상을 섬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데라와 나홀은 이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셈의 자손이 매우 빨리 타락하였다면 이미 조상 안에서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셈의 자손이 빨리 타락했다면 함의 자손은 더 빨리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과 무모한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감히 신을 상상해 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완만하게 어리석음과 무지에 완전히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하고 허망한 환영을 하나님으로 상상합니다. 이러한 악에는 다시 새로운 악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즉 인간은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하고 그것을 이제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이제 표현해 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용적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입증해 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형적으로 나타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유형적인 상징으로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적인 상징으로 볼 수 없는 한 조각한 우상으로 볼 수 없는 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국 행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고국 행진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인도한다고 인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육신은 항상 자기와 비슷한 허구를 얻고 나서는 무분별하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상인 것처럼 위안을 얻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것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계가 창조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볼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만들어 세우고 그죠? 볼 수 있는 상징물들, 조각한 우상이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세워 놓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뭘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이제 믿어 왔습니다. 여기 칼빈이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비슷한 어떤 허상을 이제 마음으로 상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만족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구황은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공상에는 즉시 예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영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허상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이 허상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형성된다는 것은 조각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허상이 형성되면 그 결과 숭배가 곧바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곧바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긴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그들의 마음과 눈이 전적으로 우상에게 얽매이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져 마치 거기에 신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완전히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나치게 우둔한 생각에 물들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뛰어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 우상을 신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신의 어떤 능력이 그것에 내주한다고 상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상으로 표현하여 이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는 벌써 어떤 미신에 매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과 예배로 유도할 만한 비문에 어떠한 봉헌도 금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역시 제2계명에는 예배에 대한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들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그 형상에 부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우상에게 이제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형상하고 나서는 여기에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마침내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우상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거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한구시를 막론하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존영을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무엇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된 종교를 매몰시키고 전복하였던 그 저주받을 우상 숭배를 변호하기 위해 구차한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형상을 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분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신이라고 아론이 말하자 그들은 이에 뻔뻔스럽게 동의하여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에서 볼 수만 있다면 해방자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밖에 이해하지 못할 만큼 우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상을 바꾸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동일한 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우상의 형상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거 만들었다가 또 바꿔가지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동일한 한 신을 이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신이 뭐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되든지 그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제 무슨 신을 이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이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든지 그들에게는 크게 뭐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을 보면서도 절을 하고요. 동시에 불상 앞에서도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신이 뭐 태양의 형상이든지 달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부처의 형상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많은 형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형상의 수만큼 많은 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형상에 봉헌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이 구실로 삼았다고 어거스틴이 말한 그 변해설을 읽어보십시오. 즉 민중들이 우상 숭배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한 것은 보이는 형상물이 아니라 그 형상물 속에 보이지 않게 내주하는 한 실제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소위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이나 그 우상에 의해서 표현된 영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형적인 형상물을 통해서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의 한 기호를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형상물을 통하여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친근한 이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일단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된 우상으로 즐겨 만들고 나서부터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교에 미혹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상을 통하여 그 권능을 나타내신다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천지의 대주제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은 형상으로 예배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한편 이방인들은 거짓된 신이기는 하지만 이 신들이 하늘에 거주한다고 상상하고 그들에게 예배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우상 숭배했지요. 이방인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카톨릭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이제 신도들에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절하도록 하고요. 또 성인들의 그 모습을 형상 조각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숭배하도록 하죠. 유골도 숭배하게 하고요. 또 심지어 성찬식을 하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처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일인지 하는 것을 오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고 계신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저희들 절대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 항상 성경에 계시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